감사합니다. 우리 9월 가을학기 시작하면서 우리 순장반을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먼저 그 오늘 말씀을 우리가 공부하기 전에 우리가 이번에 가을학기 시작하면서 여러 이제 사역의 재배치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요. 다음 주에 전체 사역 배치 현재 우리가 진행하고 있는 그 부, 팀 이게 다 이제 새롭게 지금 그 재편성이 됩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여러분들이 클리어하게 다 보실 수 있을 텐데요. 우선은 우리 순장반과 연결이 된 우리 부가 우리 순장반은 훈련부 소속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가을학기 이제 시작하면서 우리 그 이기 미랄위원회 부장집사님들께서 귀한 사역을 잘 감당하셨고 이제 우리가 사역부로 미랄위원이 아니고 이제 사역부로 일곱 개 부서로 나누어서 우리 다섯 분의 안수집사님들과 또 두 분의 장로님들께서 이 사역부를 이제 부장으로 담당하게 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훈련부는 우리 이영근 장로님, 이영근 장로님 잠깐 앞으로 나와주시고요. 이영근 장로님께서 이제 훈련부 또 순장반 전체 총괄을 하시면서 우리 함께 도와서 순장반의 총무로 섬기실 분을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김희범 집사님, 우리 순장반 총무로 이렇게 헌신하셨습니다. 그래서 왜 다 오 하시는 게 놀라신 거예요? 왜 우리 김 집사님 그동안 쉬셨기 때문에 이제 드디어 때가 왔다. 예, 네. 네, 그래서 여기서 우리 장로님 또 우리 집사님이신데요. 귀하게 잘 섬기실 텐데 앞에 나오셨으면 한 말씀도 하시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우선 제가 그 이번에 잠깐 시술을 받았는데 정말 여러분들이 잘 기도해 주셔가지고 큰 수술이 안 되고 시술로 끝날 수 있었던 것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근데 거기서 또 느끼는 것이 정말 이 기도의 힘이라는 것은 정말 우리 믿음 생활에 가장 필요한 것이고 가장 소중한 것이라 느낍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또 우리 순장님들이 우리 교회 영적 정말 목자의 역할을 크게 감당하고 있는 우리 순장님들의 기도는 가장 파워풀한 거라고 믿어요. 그래서 제가 이 순장반을 이렇게 섬기면서 앞으로 우리 그 이 순장반이 더욱더 이게 영적으로 정말 뭐랄까 우리 교회 가장 기둥이 될 수 있는 그런 그 순장반이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그 뭐 섬기기는 항상 부족하지만은 여러분들이 많이 도와서 함께 우리 그 즐거운 순장반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에 정말 김희원 집사님이 다시 순장으로 컴백하면서 제가 이거는 미리 다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것이지만 이렇게 순장반 총무로 섬겨주시도록 이렇게 헌신하셨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히 맡을 직분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장로님께서 시술을 굉장히 어렵게 하시고 그 아픈 몸으로 목소리로 전화를 주셨어요. 그래서 이건 여기서 제가 만약에 전 못합니다 했다가는 도로 입원하실 것 같아요. 근데 또 담임 목사님께서도 허락을 해주셔서 감히 이 자리에 섰습니다. 다른 건 없고요. 제 임무는 아마도 잘 준비하고 잘 서포트해드리고 그리고 나아가서는 우리 순장님들의 영적 군기를 좀 확실히 좀 강화해 나가는 데에 예. 그래서 다른 거 없죠. 영적 군기란 제 시간에 잘 모여주시고 또 이렇게 같이 찬양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장님들을 모시면서 일목양에서는 우리 조진성 집사님과 또 이목양에서는 우리 최영두 집사님 그리고 삼목양에서는 우리 박현규 순장님 세 순장님들께서 저하고 한 팀이 돼서 예 목양볼로 같이 동력을 이제 이끌어내면서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주시기로 우리 저 부장님께 허락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예. 그래서 같이 이렇게 협동해서 우리 순장반이 예, 영적 군기를 확실히 잡고 나가는 그런 예, 예 감사합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아이고 장로님, 진짜 그 상상이 됩니다. 이렇게 총만 하면 내가 죽어. 그러셨겠죠? 너무 기대가 되고요. 우리 정말 말씀하신 대로 우리 디사빌 교회 모든 은혜의 진원지가 사실 우리 순장반이 되어야 하는데.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순장님들이 영적으로 힘을 얻고 사역의 현장에 당당히 담대히 나갈 수 있도록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 시간을 꼭 같이 사모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작은 일 하나 시간을 지키는 것, 우리가 예습하는 것, 또 우리가 찬양하는 것, 뭐 이런 모든 것들이 뭐 어떻게 보게 되면 사소한 일일 수도 있겠지만 이걸 같이 다 지켜주면 훨씬 더 우리가 행복하게 또 힘있게 우리 순장반을 이끌어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하고 이번 가을 학기에도 한 분 한 분 사역 가운데 정말 풍성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서로에게 박수. 예, 그리고요 우리 지금 우리 최종구 집사님께서 지난 2년 동안 1년 반 동안 총무로 너무 수고해 주셨습니다. 정말 그러고 보니까 우리 최 집사님 감사한 마음을 표현을 못했는데 예. 이렇게 오늘 예, 그 이번에 잠깐 사정상 그 순장을 휴무하게 되셨는데 이렇게 또 목자의 심정으로 오셔서 이 순장반을 또 잘 오늘 이렇게 셋업을 해주셨습니다. 집사님 너무 감사하고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박수 좀 해주십시오. 예, 그리고 우리 순장 순모 기도회 때 우리가 새로운 이제 재파송 받으신 우리 순장님들을 이렇게 소개했는데요. 사정상 나오지 못하셨던 우리 두 분 조진성 집사님 예, 이번에 이제 다시 순장으로 복귀하셔서 일목양쪽에 귀한 다락방을 맡게 되셨고요. 그리고 우리 신영근 집사님께서 이렇게 다시 탕자처럼 주님의 품으로 이렇게 돌아오셨습니다. 든든합니다. 우리 두 분에게 환영 박수 해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그리고 몇 분이 지금 출장 중이신 걸로 제가 알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순장 시간을 순장반을 절대 빠지지 마시고 꼭 참석하셔서 말씀으로 은혜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 에베소서가 지금 4과 이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9월 달 또 10월 초까지 에베소서를 마무리를 하고 제가 그 다음 교재를 지금 여러 가지 이렇게 보다가 느헤미야를 할까 지금 생각 중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에베소 교재에 참 은혜롭고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어서 느헤미야는 좀 더 스토리텔링이죠. 그래서 조금 더 에베소서보다는 좀 더 수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한 16과 정도 이렇게 있는데요. 느헤미야서를 한번 좀 볼까 이렇게 생각 중에 있습니다. 예, 계속해서 이번 주부터 우리가 이제 그 말씀을 나누게 되는데요. 우리 26과죠? 예, 26과. 주인과 종. 우리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6장 5절로 9절 제가 먼저 5절 읽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6절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라. 함께 읽겠습니다.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아멘. 자, 주인과 종. 여러분들 그 전에 우리가 그 방학하기 전에 계속 나눴던 게 관계에 대한 내용이죠. 그래서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 예, 그렇죠. 그리고 그리스도의 결혼관, 남편의 역할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나누었습니다. 그 같은 맥락에 인간관계에 있어서 이제 우리의 삶 가운데 실제적으로 에브리데이 라이프에서 매일매일 삶 가운데 우리가 겪는 일터에서의 관계, 지금 그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일터에서의 관계예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이 컨텍스트에서는 주인과 노예에 대한 것이지만 우리에게 적용적으로 이야기한다면 뭐 상전과 부하 관계 또는 노사의 관계 뭐 이렇게 해도 이야기할 수 있겠지요. 왜냐하면 지금은 뭐 노예 제도가 우리가 살고 있는 곳에는 없기 때문에 그렇게 적용적으로 이 말씀을 이 본문을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실제로 노예라기보다는 그리고 주인이라기보다는 상전과 부하 관계, 특별히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일터에서의 우리의 자세, 지금 이 얘기가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일터에서의 크리스천으로서의 나의 모습, 지금 그게 오늘 말씀을 우리가 풀어가는 내용이고요. 그래서 먼저 마음의 문을 열며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날처럼 노예 제도를 용납하지 않는 사회에서는 오늘 읽은 말씀이 약간 거리가 멀게 들릴 수도 있다. 그러나 바울 당시 로마 제국에는 6천만 명이 넘는 노예들이 있었다. 황제 옆에서 편지를 받아 쓰는 노예로부터 전함에서 병들어 죽을 때까지 노를 젓는 노예에 이르기까지 그 계층은 천태만상이었다. 그들은 법적으로 신분 보장을 전혀 받지 못했고 말할 줄 아는 가축이나 편리한 물건처럼 취급받았다. 그래서 시민권을 가진 로마 사람들은 날마다 놀고 먹는 것이 일이었다. 노예들이 무엇이든 모두 다 해주기 때문에 일할 필요가 없었다. 많은 노예들이 바울의 전도를 받아 예수를 믿고 돌아왔다. 밑줄을 그십시오. 이거는 분명한 얘기예요. 우리가 그 퀘스천에서 이제 보게 될 겁니다. 이 땅에서는 그들에게 어떤 소망도 없었기 때문에 누구보다 절실한 심정으로 그리스도를 영접했다. 그들은 예수 믿고 변화를 받았으나 자신의 신분이나 열악한 환경은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 노예의 신분으로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들께 사는 것인가? 밑줄을 그세요. 자, 이게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핵심이죠.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들께 살아야 하는가? 노예로서. 여기에 대한 답이 오늘 배우는 말씀이다. 이 말씀 안에는 현대 사회를 사는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할 매우 중요한 진리가 담겨져 있다. 예, 서론을 여러분들이 읽으시고요. 우리가 몇 가지 그 첫 번째 주의사항은 이 내용은요. 노예 제도에 대한 CCBB를 따지려는 것이 아닙니다. 예,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노예 제도는 폐지됐고요. 그리고 그것은 성경적이지 못하다는 것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사도 바울이 하루아침에 노예 제도를 폐지할 수 없는 상황이죠. 예, 노예들을 예수님 믿는다고 해가지고 자유인으로 만들 수가 없어요. 지금 로마 제국 안에서.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내용은요. 지금 노예 제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 그거를 여러분들이 주의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여기서 말하는 핵심은 예수를 믿어 새 사람이 되었다면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자, 새 사람이 된 노예. 그렇죠? 새 사람이 된 노예가 노예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 새 피조물이 된 노예. 그 신분은 바뀌지가 않았어요. 그렇죠? 역시 하나님 앞에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바뀌었지만 노예라는 신분은 여전히 있는데 그러면 그 신분을 가지고 어떻게 새 사람으로 변화된 크리스천으로 살 것인가.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우리에게 적용을 한다면 예수 믿기 전에 일터에서의 신앙생활과 예수 믿고 난 후 일터에서의 생활이,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아니라 생활과 예수 믿기 전에 일터에서의 생활과 예수 믿고 난 후에 일터에서의 생활이 어떻게 달라졌는가, 이거를 우리가 살펴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 우리 순장님들서부터도 여러 각자 일들을 하고 계시죠. 여러분들 중에서는 고용인이 있고요. 인플로어가 있고 엠플로이가 있죠. 그렇죠? 아마 여러분들 나름대로 다 상황이 다를 거고 또 어떤 분들은 이 자유롭게 프리랜스로 일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여러 다양한 프로페션이 있을 텐데 여러분들 나름대로 이 말씀을 적용해 보셔야 됩니다. 예, 그렇죠? 그래서 꼭 이 뭐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이 또 다수가 아니잖아요. 우리만 봐도 그렇잖아요. 그렇죠? 예, 여러 그 뭡니까? 직업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그 직업에 맞게 나름대로 적용을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예. 한국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한 80%가 뭐 그 직장 생활하시는 분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뭐 전체적으로 이렇게 직장 생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되는데 미국은 그렇지가 않잖아요. 예. 그래서 여러분 다락방 순원들의 상황에 맞게 여러분들이 한번 좀 풀어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 그 마음의 문을 열며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시고요. 말씀의 씨를 뿌리면을 보시면은요. 종들은 매사에 상전에게 철저히 복종해야 한다. 이 점에 대해서 5절, 5절은 무엇으로 교훈하는가. 자, 5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두려워하고 떨며, 두려워하고 떨며. 자, 이게 첫 번째예요. 두려워하며 떨라. 자, 두려워하며 떨라는 것은요. 해석을 한다면 위의 사람을 존중하라는 것입니다. 위의 사람을 존중하라. respect라는 해석으로 우리가 할 수 있을 거예요. 위의 사람을 존중하는 것이죠. 두려워 떠는 것이 뭐 정말 노예이기 때문에 기죽어서 살라 뭐 이렇게 그런 얘기가 아니죠. 덜덜덜 떨면서 살라는 게 아니고 위의 사람을 존중하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성실한 마음으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실한 마음으로. 그래서 이것은 위의 사람이 지시하는 일을 성실하게 행하라라는 뜻이죠. 예, 성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실한 마음으로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는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며 떨라. 둘째는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셋째는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자, 이렇게 바울이 직접적으로 지금 노예의 신분을 가진 크리스찬이에요. 크리스찬. 노예를 신분을 가진 크리스찬들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위의 사람을 존중하라. 그리고 성실하게 일하라. 죽게 하듯 하라. 네. 이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얻는 교훈은 무엇인가? 일터. 우리에게 적용해서 이야기한다면 일터. 그리고 상관. 우리 위에 있는 사람. 그리고 나의 위치. 여러분,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믿으라는 것이에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부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다 라는 것을 믿으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현재 내가 있는 위치도 내가 어떤 일을 하든지 또는 내가 어떤 직책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노예도 말이에요. 노예도 노예의 위치에서도 그 자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임을 믿으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우리는 뭐 말할 것도 없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있는 위치, 일하는 일터, 그리고 일터에서 있는 모든 관계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라는 것을 믿는 것, 이것이 첫 번째 교훈입니다. 여러분, 그 얘기를 할 때 우리가 떠오르는 사람이 한 명 있습니다. 누구냐면요, 요셉입니다. 요셉. 요셉이 그런 사람이었잖아요. 그래서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끌려갔지만 팔려갔지만 그곳에서 그는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그 모든 환경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이라는 것을 요셉은 믿었지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요셉은 그 상황에 대한 원망이나 불평이 없었던 거예요. 왜? 하나님의 주권을 믿었기 때문에. 내가 여기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다 라는 것을 믿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첫 번째로 이 1번에서 우리가 함께 나눌 수 있는 것은 현재 우리가 처해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자리임을 믿고 인정하는가. 네. 현재 내가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곳임을 믿고 인정하는가. 여러분, 그 말을, 그 질문을 우리가 한번 해볼 수 있겠지요.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여기서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2번을 보게 되면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 피고용인들이나 공무원들이 6절 전반부에 나오는 말씀처럼 처신하기 때문에 진통을 겪는 것은 아닌지 각자의 생각을 나누어 보라. 자, 한국 사회라고만 얘기하지만 뭐 어디서든지 이런 일이 있지 않을까요? 6절에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한다는 것은요, 뭐 말 그대로죠. 사람 볼 때만 잘하려고 하는 거죠. 사람 볼 때만 찾으려고 하는 것. 그래서 이것은요, 인테그리티의 문제인 거죠. 인테그리티. 인테그리티는 뭐냐면요, 여러분 인테그리티를 한국으로 한국 그 단어로 번역하기가 쉽지가 않은 단어인데, 통정성이라는 번역도 있고요. 근데 뭐 풀어서 이야기하면 인테그리티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디서나 똑같은 사람이 인테그리티는. 예. 어디서나 같은 사람. 그러니까 속과 겉이 같은 사람. 볼 때나 안 볼 때나 같은 사람. 이게 인테그리티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인테그리티하지 못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상황에 따라 바뀌는 사람이죠. 상황에 따라 바뀌는 사람. 그래서 여기서 지금 6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거죠.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사람 보일 때 열심히 일하고 그렇지 않을 때는 하지 않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여기서 지적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뭐 여기 지금 한국 사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뭐 한국 사회까지 이야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이 말씀을 이렇게 나누면서 인테그리티에 대한 얘기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디서나 같은가 말이에요. 어디서나 같은가. 예. 자,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있어서 챌린징한 단어가 인테그리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자, 어디서나 같은 모습이 인테그리티라고 제가 해석을 해드렸죠. 풀어서 교회에서나 일터에서나 같은 모습이어야 돼요. 이게 인테그리티죠.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같은 모습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예. 그래서 그 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풀어보시고요. 사람에 따라, 자, 사람이 볼 때 잘하고 안 볼 때 못하고 이것은요, 사람에 따라 바뀌고 상황에 따라 바뀌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상황에 따라 바뀌고 사람에 따라 바뀌는 것. 예, 그것은 크리스천으로서 올바른 삶의 자세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얘기해줘야 됩니다. 그 이유가 있지요. 그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코람 데오죠. Before the Lord. 우리는 늘 그 인식을 가지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같은 모습으로 어디서든지 우리의 삶의 모습이 드러나야 된다는 것. 그런 모습을 한번 이야기해 보시고요. 거기에 있어서 자, 퀘스천. 당신은 이 말에 꺼리낌이 없는가? 어떤가? 한번 우리를 돌아보자라는 거예요. 사람들 볼 때와 안 볼 때 상황에 따라 우리의 일하는 모습이 또 우리의 생활하는 모습이 다르지는 않은가? 예. 그 모습을 한번 여러분들이 이야기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순장님들도요, 정말 이 말씀을 개인의 말씀으로 적용하셔야 돼요. 눈가림만 하는 것이 아니죠. 사람 앞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죠. 어디 가든지 똑같은 모습으로 섬기는 그런 모습, 그런 자세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특별히 여러분들 교회에서 섬기는 여러분의 모습이 가정에서도 똑같아야 돼요. 예. 그래서 교회에서는 참 아빠의 모습이 엄마의 모습이 참 거룩하고 성실한데 집안에서는 그렇지 못하다. 이러면 문제가 있는 거죠. 예. 그래서 늘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우리에게 주시는 챌린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서는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린 그 방향으로 이야기해 주시고요. 한국 사회, 한국 살 동안 뭐 이런 경험을 하신 분들이 있다면 한번 쉐어링 하셔도 좋겠고, 예, 그렇죠. 뭐 한국에 공무원 생활을 하신 분들도 아마 있을 수도 있고요. 예, 지금은 많이 바뀌었지만은 뭐 사실 공무원 하면서 많은 유혹들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돈을 찔러주는 데도 많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한국 사회 같은 경우에는 참 그 열심히 일하는 것에 있어서 이 그 사회가 너무나도 참 그 일을 통해서 부를 누리기보다 투자나 또 부동산을 통해서 부를 축적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참 이런 부분은 심각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그 지난주에 신문을 보니까 이제 그 세무조사를 이제 국세청인가요? 하는데 그 30대인데 월세를 1,000만 원 이상 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이제 조사를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도대체 돈이 어디서 나왔냐는 게. 그래서 먼저 압구정동, 뭐 청담동 뭐 근처에 있는 그 아파트들이나 빌라에 사는 사람들 월세가 미니멈 1,000만 원 이상인데 세금을 안 내는 거예요. 예. 전세는 또 뭐 어마어마하게 사는데 젊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한국엔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 하여튼 아빠가 빌딩 하나 있으면 평생 먹고 산다고 네, 그런 얘기 들으셨죠. 공부 못해도 괜찮다는 거야. 아빠가 빌딩 하나 있으면 평생 먹고 산다는 얘기. 그러니까 일하지도 않고 뭐 그렇게 사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요. 한국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 3D 업종에는 거의 이제는 한국 사람들이 일을 안 하죠. 예, 그래서 3D가 첫째는 dangerous, 그 다음에 dirty, 그 다음에 difficult. 예, 그래서 거의 그래서 외국인 노동자들이 그 일들을 지금 다 하고 있죠. 예, 그래서 땀 흘려 일하는 것에 대한 그 가치, 예, 그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 점점 더 잃어가고 있는 모습이 아닌가. 그리고 어떻게든지 한탕하려는 예, 그런 유혹, 그게 이제 한국 사회의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것들도 한번 여러분 나눠보시되 너무 또 거기에 대해서 깊이 있게 얘기하지 마시고요. 3번을 보면 본문이 종들에게 간곡하게 권하고 강조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은 자기들이 처한 환경에서 하나님의 자녀다움을 보여주어야 하고, 자 이게 뭐 퀘스천에서 답을 다 주지요. 밑줄을 그세요. 이 중요한 핵심이 뭐냐면 우리가 처한 환경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동시에 자신의 노예 생활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되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주께 하듯 하라가 바로 그 말이죠. 노예로 일하는 것도 주님께 하듯 하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가르치는 본문의 내용을 있는 대로 찾아서 비교해보라. 자, 5절에서 7절을 보시면은요, 제가 그냥 답을 드릴게요. 5절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리스도에게 하듯 하며, 그리스도에게 하듯 하며 라고 이야기하고요. 6절에서는요,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예, 다른 사람의 종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그리고 6절에서 하나 더 추가하면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7절, 죽게 하듯 하고, 7절에는 죽게 하듯 하고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8절에는 주에게 그대로 받은 줄 알미라. 주께로부터 받은 줄 압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요, 노예로 있든 어디에 있든 우리는 주님 앞에서 일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 하듯 하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들이고 그리스도께로부터 받은 거예요. 네. 이런 영적인 자세를 가지고 우리가 어떠한 삶의 환경에 처해 있든, 우리가 개인 비즈니스를 하든 직장에서 일을 하든, 예? 무엇을 하든 이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우리가 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로 저 정리를 제가 좀 해보면은요, 첫째는요, 자기 일을 소명으로 아는 것, 소명의식,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한 소명의식이 필요한 거예요. 소명의식. 제가 먼저 말씀드리고 여러분들이 한번 본인 나름대로 생각해 보십시오. 두 번째는요, 주님께서 맡기신 일을 사랑하는 자세, 주님께서 맡기셨기 때문에 그 일을 사랑하는 자세가 필요한 거예요. 왜 사랑해야 하는가? 하나님께서 맡기셨기 때문에. 이 두 번째가 필요하고요. 세 번째는 분명한 목표의식입니다. 목표의식. 그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일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 부분을 생각을 해야 되고요. 네 번째는 구체적으로 일터에서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가를 생각하며 일을 해야 돼요. 내가 하는 일을 통해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을 것인가? 사실 이 네 가지가 다 연결이 된 거죠. 내가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는 소명의식이 있다면 사랑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게 되면 첫 스타트는 무엇이냐면 바로 소명의식이에요. 예,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한 소명의식. 그냥 정말 어쩔 수 없이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것, 그 정도 가지고는 우리가 크리스천으로서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하는 일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드릴 수 없는 거예요. 예. 무슨 일을 하든 말이에요. 그렇죠? 뭐 한국 같은 경우는 환경 뭐죠? 청소하시는 분들을 뭐라 그러죠? 환경 위원을 해도 This is my calling이라고 생각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건 큰 차이가 있죠. 우리 자매님들 같은 경우에는 뭐 사실 일터에서 일하지 않은 분들도 있지만은 가정에서 가정일을 하는 것도 그냥 정말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내가 내게 주신 소명이고 우리 가정을 돌볼 수 있는 하나님의 그 부르심이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일을 하는 것과 아닌 것은 큰 차이가 있는 것이죠. 우리 순장님서부터 본인들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한 소명의식이 어느 정도인지를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 일할 때마다 일하러 나갈 때마다 내가 이 일을 언제까지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고 하시는지 아니면 정말 주님께서 내게 주신 사역의 장이다. This is ministry 라고 생각을 하고 하시는지 우리 순장님서부터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소명의식이 스타트예요. 주님께서 내게 주신 일이라고 생각이 되면 인조해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걸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물어보는 거는요. 우리 순장님들, 우리 순원들에게 함께 나눌 수 있는 것은 당신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한 소명의식이 있는가? 당신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한 소명의식이 있는가? 자, 솔직히 현실적으로 얘기하면요. 우리가 사실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나의 적성에 꼭 맞는 일은 아닐 수도 있잖아요. 심지어 내가 공부한 것, 내가 뭐 메이저한 것, 내가 배운 기술과 전혀 상관없는 곳에서 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그렇지 않나요? 저 같은 경우에는 대학교 메이저를 어카운팅을 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도 그 하나님의 다 인도하심과 철저한 계획으로 의도적으로 인도하셨다고 저는 믿지만은 아직까지 답은 못 찾았어요. 왜 내가 5년 동안 어카운팅을 했는지. 예. 그 뭐 그렇게 관리할 돈도 많은 것도 아닌데. 어카운팅 되게 어려웠거든요. 진짜 어려웠어요. 그리고 브라질은요. 그 어카운팅 메이저를 졸업을 하면 CPA가 돼요. 그러니까 그만큼 그 어렵게 공부를 시키죠. 여기는 CPA 시험을 다시 보죠. 거기는 대학교 CPA 졸업을 하면 CPA가 됩니다. 예. 그러니까 이 뭐 여기도 힘들죠. 어카운팅 공부하는 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닌데 진짜 어려웠어요. 예, 왜 그렇게 어렵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완전 다른 에리아에서 일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다른 에리아에서 일하고 있는데 우리 순장들 중에서도 그렇잖아요. 특별히 미국에서 이렇게 미국에 이민 오시면요. 한국에 있었던 그 모든 그 백그라운드를 놓고 예, 다른 일들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 순장님들도 그렇고 우리 순원들도 그렇고 아마 그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옛날 생각하면서 야 내가 한국에 있을 때는 Y 칼라였는데 여기는 이제 블루 칼라가 되고 막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사시는 분들이 있고 여기서 잘 되면 모르는데 만약에 여기서 좀 힘들고 어려우면 옛날 생각이 안 날 수가 없죠. 예, 그래서 우리 순원들 가운데서도 그런 분들이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소명의식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어떻게 구체적으로 당신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가? 예. 그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성경은요, 우리로 하여금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비즈니스도요, 사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영광을 돌리고 있는지. 만약에 여러분이 개인 비즈니스를 하면 여러분들이 고용하는 임플로이들이 있다면 정말 그들에게 크리스천으로서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지 그 자리가 정말 그리스도의 빛과 소금을 전하는 자리가 되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되겠다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가게를 한다면 여러분들 가게에 오는 손님들이 정말 이곳에서 뭔가 이렇게 영적인 뭐 당연히 전도를 할 수 있는 건 아닐 수도 있겠지만 좀 그런 그 분위기 다른 데와는 다른 예, 그런 좀 포근한 그런 분위기가 있는지 손님을 한 명 대하는데도 정말 그런 친절함이 있는지 뭐 이런 것들 한번 또 우리가 체크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청교도 그 직업에 대한 청교도적인 의식은 청교도들은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내가 장사하는 상점은 교회 강당만큼 거룩하다. 이런 생각이 청교도적인 생각이에요. 내가 장사하는 상점은 성전의 교회의 강단만큼 거룩한 곳이다. 야, 이게 청교도들의 정신이에요. 이게 청교도들의 정신이에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청교도들이 우리 미국의 정말 뿌리 내린 청교도들이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크리스천의 영향력을 발휘한 거죠. 예.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이 정말 이 청교도 정신으로 큰 영향을 받았죠. 예. 그 청교도 정신이 흐르고 있죠. 그래서 그것은 이제 로마서 11장 1절의 말씀과도 연결이 되죠. 로마서 11장 1절의 말씀이 로마서 11장 1절의 말씀 뭐죠?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거는 삶의 예배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주님께 예배드리는 것, 모든 일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크리스천들은요, 적어도 우리 크리스천들은 직업에 귀천이 없음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일 중에 부끄러운 일이 없습니다. 정말 나쁜 일 말고 뭐 마약을 판다거나 뭐 이런 일을 말고, 예, 우리가 하고 있는 일, 예, 직업에는 귀천이 없듯이 선입견을 가지고 우리가 봐서는 안 되겠죠. 모든 직업, 모든 일터가 참 필요하고 또 좋은 것이다라는 것을 한번 여러분들이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내가 일하는 곳이 교회의 강단만큼 거룩한 곳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일을 한다면 삶의 일터에서의 우리의 자세가 또 많이 달라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뭐 사실 우리 순장님들과 이런 말씀 더 쉐어링을 하고 싶지만은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고 다락방에서 쉐어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4번에 바울은 노예 제도를 폐지하기 위해 칼을 들고 일어나라고 선동하지 않았다. 오히려 하나님을 섬기듯이 주인에게 순종하라고 했다. 이런 교훈이 역사적으로 보면 노예 제도를 무너뜨리는 원동력이 되었다. 그 이유가 어디 있다고 생각하는가? 자, 이건 좀 역사적인 그 배경이 필요하겠죠. 여러분들 로마가 그 기독교를 국교로 인정을 하지요. 콘스탄티노폴리트에서. 근데 이제 그 로마 제국의 변화가 기독교의 영향력이 우리가 기독교 역사를 보게 되면 밑에서부터 올라왔어요. 밑에서부터. 그러니까 즉 이 노예들부터 크리스찬으로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노예들이 변화됨으로 말미암아 노예들이 뭐 일하는 데가 거의 뭐 귀족 집안들이잖아요. 로마 시민권자들, 저들이 노예를 통해서 복음을 접하고 변화되기 시작했어요. 예. 놀라운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의 진전은요, 그 이제 사도 바울이 여러 교회들을 세우고 또 여러 우리 그 사역자들이 선교적인 사명을 감당했지만, 정말 그 우리가 역사를 보게 되면 한 사회가 변화되는 것은요, 밑에서부터 일어나요. 예. 밑에서부터 일어납니다. 그래서 참 이 그 우리 로마 제국이 이제 기독교를 핍박하는 제국이 나중에는 기독교를 인정하는 제국으로 나라로 바뀌게 된 것은 이 노예들의 영향이 컸다는 것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적용해서 이야기한다면요, 우리 사회의 변화는요, 작은 자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즉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삶의 현장에서 크리스찬답게 살면요, 그러면 세상은 더 좋아지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이렇게 그 위대한 위치에 올라가서 세상에 영향을 줄 수도 있죠. 그렇죠? 뭐 예를 들어서 오늘 우리가 그 설교 때 제가 박진영 씨 그 보여드렸는데, 만약에 박진영 씨가 진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다면요, 정말로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난다면 그 영향력은 상당히 크리라 생각이 됩니다. 예. 지금 아직도 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본인이 만나지 못했다는데도 참 저게 너무 큰 영향력이거든요. 근데 만약에 그런 사람이 예수를 영접한다면 크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죠. 예. 근데 그런 사람들도 있는가 하면 정말 하나님의 역사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삶의 현장에서 정말 크리스찬으로서 충실하게 사는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이 로마의 노예들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죠. 그래서 4번에서는요,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시고 작은 자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 그런 부분들을 얘기해 주시고, 노예지만 나중에는 주인을 변화시키는, 이게 복음의 능력이죠.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주인이기 때문에 종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고요, 그렇게도 될 수 있지만 노예인데 주인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게 이게 복음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능력 가지고 사는 거죠. 예, 그렇게 여러분들이 4번까지 얘기를 해주시고요. 자, 8절의 말씀은 무엇을 교훈하고 있는가? 8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8절을 보시면은요,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라. 자, 이게 무슨 말이죠? 하나님께서 평가하신다라는 거예요. 주인의 위치에 있는 사람은 주인의 위치에 있는 대로, 종의 위치에 있는 사람은 종의 위치에 있는 대로 하나님께서 평가하시고 판단하시는 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연결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달란트 비유죠. 한 달란트, 두 달란트, 다섯 달란트 받은 사람들도 그 숫자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다 주님 앞에서 결산할 날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일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판단을 받는 사람들이, 평가를 받는 사람들이라는 것. 예, 여러분들이 그 부분을 5번에서 이야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5번까지 여러분들 그렇게 이야기하시고요. 6번부터는요, 이제 상전이 종들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반대 관계를 얘기하고 있지요. 상전이 어떻게 종들을 대할 것인가. 그래서 6번을 보면 상전은 종들에게 어떻게 하라고 말하는가 9절에 나와 있습니다. 9절을 보시면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여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알미라. 자, 위협을 그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위협을 그치라. 그래서 이것을 풀어서 좀 해석을 한다면 인격적으로 대하는 거죠. 인격적으로 대하고 천대하지 말라. 인격적으로 대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인이 노예를 얼마나 천대를 했을까요? 그렇죠? 우리가 서론에서 읽은 것처럼 노예는 뭐 거의 짐승 수준으로 취급을 받았기 때문에 주인 마음대로죠. 그래서 이 노예가 잘못된 악한 주인을 만나면 평생 고생하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노예들 중에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이 있었다면 역시 주인들 중에도 예수님 믿은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구절을 보게 되면은 노예에게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상전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위협하지 말라. 즉 인격적으로 대하라. 사람 대우를 하라. 천대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순장님들 중에서도 이제 그 상전으로 사람들을 이렇게 임플로이드를 부리면서 이렇게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 순원들도 그렇고 한번 이야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같은 경우에는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그 우리 한국 분들이 거의 대부분 이제 그 히스패닉 그 일꾼들을 이렇게 그 고용해서 일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대부분 이제 멕시칸들이나 이런데 정말 그들도 정당한 대우가 필요하고 예, 그리고 그들의 인격을 존중해 주는 모습이 필요한 것이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한번 이야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저들도 우리의 전도 대상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일터가 거룩한 곳이라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붙여주신 그 직원들도 결국은 내가 저들에게 영적인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예. 특별히 타민족들이라면 정말 우리가 크로스 컬처럴 미션이죠. 예. 그래서 그런 미셔너리 마인드를 가지고 미션 마인드를 가지고 우리가 직장에서 일을 한다면 역시 만만치 않을 수도 있습니다. 참 뭐 일하는데 어려움도 많이 끼치고 문제도 일으키는 직원들도 많고 뭐 그렇잖아요. 예, 그러나 주인의 입장에서 고용인의 입장에서 정말 그런 자세를 가지고 인격적인 대우를 한다면 어쩌면 금세는 손해를 보는 것 같을 수도 있지만 그것이 계속되면 함께 오랫동안 일할 수 있는 일터에서의 동역자를 만들 수가 있죠. 결국 여러분들이 그 비즈니스가 계속해서 자리를 잡고 확장이 되는 것은 여러분들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좋은 일꾼들이 들어와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나요? 좋은 사람들이 들어와야죠. 예, 그래야 마음을 놓고 일할 수 있고 더 많은 일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정말 더 인격적으로 대해주고 그리고 저들에게 정당한 셀러리를 주고 그렇죠? 예, 그런 부분들을 우리 크리스천으로서 정말 부끄러울 것이 없을 모습으로 우리가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부분도 한번 이야기를 해보시고 또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순원들에게도 한번 그런 부분을 이야기해 보십시오.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혹시 잘못된 부분이 없지 않은가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7번을 보게 되면 상전이나 종들 모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상 똑같은 생활 태도를 가지고 각자 자기의 위치에 충성해야 한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자, 그 이유가 무엇인지 9절에서 얘기하죠. 우리는 누구의 종이죠? 결국은 하나님의 종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그렇죠? 그 직장에서 일하는 직원의 하나님도 주인도 하나님이시고 사장의 주인도 하나님이세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른 위치를 주신 것뿐이지 우리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예.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 앞에서 우리가 일하는 것이다 라는 걸 강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그분 앞에서 우리가 일하는 것이다 라는 것 여러분들이 이야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8번을 보면 당신은 지금 본문이 모든 인간은 평등하며 직업에는 귀천이 있을 수 없다는 놀라운 사상을 담고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가? 예, 여러분 뭐 그냥 그대로 답을 하시면 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직업에는 귀천이 없는 것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라는 것 주인이든 직원이든 예, 같은 위치에 하나님 앞에서는 같은 위치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종들이라는 것 여러분들이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생활의 삶의 열매를 거두며 노예 생활도 거룩하고 주의 일이 될 수 있다면 당신의 생활이나 직업에 대해서는 어떤 안목과 통찰을 가져야 하는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써머리를 해주면 되겠죠. 예, 요약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배운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우리 몇 가지 정리를 하면 우리의 삶에 처한 내가 처한 그 위치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다. 예, 중요한 결론이고요. 주인이든 종이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다. 예, 주인이든 종이든 하나님 아래에 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하든 주께 하듯 해야 한다. 주께 하듯 해야 한다. 여러분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면은요, 뭐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현실적으로 삶의 현장에서 고민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 순원들이 함께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야기해 주시고요. 이 시간에 잠깐 우리 두 분씩 한번 좀 기도 파트너를 좀 정해 주시고요.